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다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강명한 데서 말하나 내가 그 속말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 저녁 기도회 끝나고 나서 제 아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좀 크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소리를 많이 질렀나 봐요. 이번 주에도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두려운 일들을 참 많이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그 토론토에 간 적이 있는데 토론토에 가면은 그 CN 타워가 있습니다.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위에 올라가면 바닥을 유리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군데가 있죠. 그래서 바닥이 이제 땅바닥이 보이도록. 근데 어우 진짜 무섭더라고요. 예, 이게 튼튼할 줄 알면서도 무너지지 않을 줄을 알면서도 그 위에 올라간다는 것이 대단히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 보고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러면서 책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당연한 두려움이죠.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당하지 않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은 아니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려움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그 두려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그래요. 문맥을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고 채찍에 맞게 될 것이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넘겨줄 때가 온다. 그렇게 핍박과 환난이 올 것인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사실 이 두려움의 범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두려움에도 다 확대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또 그 길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는 항상 두려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갔다라고 한다면 또 그분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미리 알려주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방금 읽었던 24절과 25절이 두려움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얼핏 보면은 24절과 25절은 두려움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제자와 스승의 능력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능력이 스승을 능가할 수 없다. 종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 주인을 능가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25절을 보게 되면, 25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는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집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누가 그랬었죠?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이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일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일컬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집 주인을,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 집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라 했는데 그러면 그 집 사람들, 제자들은 하물며 어떤 모함을 당하겠느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겠느냐. 예수님도 그와 같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당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관점에서 이제 24절을 보게 되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능력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난 경우가 많죠. 그렇죠?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바둑에서 이창훈 구단의 스승이 조훈현 구단이죠. 근데 이창훈이 조훈현을 여러 번 이겼습니다. 훨씬 뛰어납니다. 운동선수들 가운데에서도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능력 비교가 아니라 25절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그렇죠? 스승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거 당연하다. 주인인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는데 그 종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거 당연하다. 집 주인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모함을 받았는데 그 집 사람들, 제자들이 그렇게 모함을 당하는 거 당연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핍박과 박해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야, 고난의 길이야, 핍박과 환란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요, 이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이 당한 고난보다 더 크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은요,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보다는 크지 않아요. 그게 꼭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얼핏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주기철 목사님이 7년 동안 5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혀서 수많은 고문을 당합니다.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서 나가는데, 차라리 죽으면 괜찮은데 죽지도 않고 끈질기게, 그렇죠? 고난을 당해요. 고문을 당합니다. 엄청납니다. 7년 동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뭐였어요? 사실상 하루도 안 되는 고난이에요. 밤에 붙잡히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희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냥 하루만 고난을 당하다, 고문을 당하다 그냥 죽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너무 긴 거예요. 7년 동안 당하는 겁니다. 견디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더 고난을 당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보다는 주기철 목사님의 고난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예수님의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고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당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그래도 되는데 오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데 고난을 당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아무리 성자 같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죄인이에요. 그건 죄인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필요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도 없으시면서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큰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보다 크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어요. 그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십자가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분이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요.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이 다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알아요.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길인지 이미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다 아는 길이에요. 여러분, 모르고 예수님 믿으셨어요?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 믿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큰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고 십자가 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따라오는 자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늘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걸쳐서 반드시 그와 같은 핍박이 있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미리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반드시 그런 길이 있을 거다. 준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고난은요, 몸만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만 죽기 때문에. 2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네.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몸밖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몸만 죽는 거예요.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런 말 하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 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죽기밖에, 그죠? 죽는 게 끝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영혼까지 죽지는 않아요. 몸이 죽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로마 시대에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과 그 맹수들이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경기가 당시에는 가장 흥미진진한 경기였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흥미진진한 볼거리였습니다. 검투사, 노예들을 놓고서 맹수와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검투사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일반 검투사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넣고서 그 죽는 것을 보면서 즐겼다고 그래요. 그들이 즐긴 것은 맹수가 따라오니까 막 도망가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이런 것들을 그냥 즐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해오는 야사에 따르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 예수님을 잘 믿는 모녀를 집어넣었대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나 이렇게 보는데 이 모녀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당당히 서가지고 그 죽음을 맞이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조금만 참아라. 아프더라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거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천국 가게 되니까 조금만 참아라. 여러분, 그 모습을 본 관객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막 도망가고 막 이런 모습이 보여야 재밌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넣지 않았대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흘러내려오는 야사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이 크더라도 그 고난은 몸 밖에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까지 죽이지 못해요. 몸만 죽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 죽음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하늘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 그 주중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매일마다 죽는 연습한다고 그랬죠. 밤에 눈을 감고 잠을 자면서 눈을 감으면서 죽는 연습을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부활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죽었다가 부활했다, 죽었다 부활했다, 눈을 감고 눈을 뜨고 하면서 그러다가 진짜 죽으면 눈을 감고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그 연습 매일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기록이 있는데 이게 재미난 이게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난 건 아니죠. 죽었으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직역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입 위에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입으로 되어 있어요. 입. 여호와의 입 위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랍비들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모세가 여호와와 입 맞추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입 맞추고 죽은 것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과 같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소책자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는데 이게 꼭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집에 이제 놀러 갔다가 밤늦게까지 노는데 밤이 늦어서 아이들이 잠이 들잖아요. 잠이 들면 집에 갈 때 아이를,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고서 차에다가 태웁니다. 잠자는 아이들을. 그리고 집에까지 갔다가 집 앞에서 그 잠자는 아이를 차에서 안고서 다시 그 아이 침대에 앉혀 눕혀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잘 자라 그리고 불 꺼주고 나옵니다. 그 다음날 이 아이가 눈을 뜨면 자기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다른 집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입맞춤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잠은 저 집에서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나의 편안한 집에 있는 겁니다. 나의 편안한 집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이게 죽음과 같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눈을 감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맞춤으로 모세가 이제 천국에서 나의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안식할 곳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고난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는 겨우 몸만 죽을 뿐이에요. 몸만 죽을 뿐. 그렇죠? 영혼까지 죽이지 못합니다. 몸은 죽었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의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세상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오늘 본문에 10장 2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양립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세상을 두려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대조해서 말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두 개만 볼 텐데 이사야 8장 12절 1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해요. 대조하면서 말해요. 양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세상을 두려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사야 51장 12절 13절을 보더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들도 죽을 사람인데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잊으니까 세상이 두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세상을 두려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두렵다, 세상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존 웨슬리의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 웨슬리가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오게 되는데 그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맞게 돼요. 거대한 태풍을 맞게 됩니다. 그렇죠? 배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배 안에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막 두려워 떱니다. 그때 웨슬리도 너무 두려웠대요. 정말 막 떨었대요. 근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찬양 소리가 어디서 들리나 가봤더니 그 배 안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웨슬리가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태풍과 파도가 오는데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오히려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태풍과 파도가 무섭다고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게 무섭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웨슬리가 하나 더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우리 아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믿음이 우리 믿음보다 더 큽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았대요. 일기에다 이걸 썼는데 일기장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나는 또 하나 발견했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계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자는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중반에 보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또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른 인식과 그 이 바른 인식이 온전한 믿음이 되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엄청난 풍랑을 맞았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두려워 떨었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었고 그 인식이 올바른 믿음으로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올바로 알았고 그 알미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아,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아,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이지 지옥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이게 늘 사랑과 같이 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지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같이 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신명기 1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순종하라는 얘기죠.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며, 사랑이래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순종하라는 얘기죠. 구조를 아시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자,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을 두려워합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도 동시에 갖게 됩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단절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과 단절되는 것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꼭 죽음을 두려워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을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뭐가 두려운 것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단절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뭘 두려워한대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이게 두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야 된 올바른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다음에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을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그가 그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서 쓴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51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이 죄 때문에 내가 받을 형벌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웠던 것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온전한 두려움입니다. 그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 책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쓴 책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유익이 있게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또 어떤 신앙에 어떤 그런 정진이 있게 되는가, 뭐 여러 가지 등등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총망라한 책이에요. 묵상으로 이렇게 써놓은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는 죄인만 고통받지만 죄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의인은 지옥 가는 것보다 죄를 짓는 걸 더 두려워한대요. 차라리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지옥 가는 것은 죄인만 고통받지만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고통받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고통받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에서 안셀렘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또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에 죄가 있고 다른 편에 지옥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느니 차라리 지옥으로 뛰어들겠다. 그렇다고 지옥에 진짜 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온전한 사랑이고 이게 온전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을 때 어떤 것을 두려워하세요? 죄를 지을 때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이 죄 짓다가 내가 지옥 가는 게 두려워. 아유, 지옥 가면은 막 불거둥이에 그냥 평생도록 산다는데 이거 아유 너무 두려워.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것도 귀한데 사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져야 돼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져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두려움이고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분과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분과 단절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두려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 번이나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예수님이 이미 가신 길이고 또 미리 말씀해 주셨던 길이에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의 고난은 몸만 죽이는 고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이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영의 문제, 영의 문제.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심어 넣으려고 합니다. 마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영의 문제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사탄이. 따라서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이기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